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8월 둘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8월 5일 세계 주요 증권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북반구 대부분 지역이 폭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집결한 공화당 낙태 문제에는 이견이 있다는데요. 알아보고요. 트럼프 캠프의 젊음을 가져온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알아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와 인물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이번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검은 월요일. 지난 8월 5일 세계 주요 증권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날 12% 떨어졌고 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 증시 지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 경향신문은 5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235조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언론이 이날 검은 월요일이 다시 도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이란 말의 유래는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이해 10월 19일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2.6% 폭락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증시 지수인 S&P 500 지수도 하루에 30%나 급락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아시아 증시가 출렁였고 뉴질랜드 증시는 무려 60% 하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증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였고 금융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날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1929년 10월 미국 증시가 붕괴하면서 역사적인 대공황 사태가 시작된 날인 검은 목요일에 빗대 검은 월요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검은 월요일을 겪은 뒤 관련 당국자와 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연구했습니다. 이들이 밝혀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서 1982년부터 7년 동안 주식값이 너무 올라서 급격한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시 도입된 혁신적인 매매 기법 가운데 하나였던 프로그램 매매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종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주식값이 오를 때 너무 많이 사겠다는 주문을 하고 반대로 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과도하게 판다는 주문을 해서 주식시장을 급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전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크게 늘어난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에 큰 거품이 있었고 검은 월요일이 그런 거품이 터져버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검은 월요일 사태를 겪은 뒤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 증시가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Circuit Breaker, 즉 일시 매매 정지 제도입니다. 원래 Circuit Breaker는 과열된 회로를 자동으로 끊어주는 차단기를 말합니다. 이를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주가가 급등락할 때 거래를 잠시 차단해서 과열된 시장을 누그러뜨리는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1987년 이후에도 종종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시 검은 월요일을 언급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폭염. 지금 전 세계가 히트웨이브,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북반구 대부분 지역이 폭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부 나라가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유럽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캘리포니아주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의 하루 평균 기온이 42.5도로 이전 기록을 깼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 NPS에 따르면 지난 7월 이곳의 평균 기온은 거의 50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폭염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한국질병관리청을 인용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폭염이 가져온 온열질환으로 17명이 사망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폭염을 보통 이틀 이상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무더위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폭염으로 간주되려면 특정 지역의 기온이 역사적인 평균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폭염은 대기 중에 고기압이 이동하며 따뜻한 공기를 땅 쪽으로 밀어낼 때 시작됩니다. 이 공기는 압축되면 더 따뜻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덥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면을 누르는 고기압이 수직으로 확장하면 다른 기체 체제의 경로를 바꿉니다. 심지어 바람과 구름을 최소화해 공기를 더 숨막히게 하는데요. 이것은 또 폭염이 한 지역에서 며칠이나 더 이상 머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이 더워지면 습도를 잃는데 그러면 더 쉽게 더워집니다. 가뭄이 심한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종종 고기압이 가둘 충분한 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갇힌 열이 계속 따뜻해지면 이것이 냄비 뚜껑처럼 작용하는데 이것을 열돔이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이런 열돔 탓에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기후는 전부는 아니지만 기후 변화를 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런 폭염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폭염에 적응하려면 1주나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늘립니다. 또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메스꺼워지는 등 탈진이나 열사병의 징후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 우선 물을 마시고 가능하면 얼음주머니나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가능하면 외부 활동을 피하는 게 좋고 더운 시간에 밖에 있어야 할 때는 휴식 시간을 갖고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망 중립성.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망 중립성 규정 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6연방항소법원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일시 정지시키고 오는 10월 말이나 11월에 이 문제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이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규정이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그런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망 중립성은 의회 의결에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FC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폐기됐던 망 중립성 규정을 살리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내용이나 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고의적으로 이용자에게 보내는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또 특정 트래픽에 대해 대가를 받고 먼저 보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메일을 한 통 보낸 회사와 100통을 보낸 회사에 모두 같은 요금을 물려야 합니다. 만일 이런 원칙이 없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이 인터넷에서 트래픽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폐지됐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 규정을 살리려고 했지만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건 겁니다. 민주당은 망 중립성 규정 복원이 인터넷 개방성과 소비자 보호,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항소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제시카 로젠웨셀 FCC 위원장은 미국에는 빠르고 개방되며 공정한 인터넷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망 중립성 규정 복원 시도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적용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평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6.25 한국전쟁 당시에 그 의료지원국이었죠. 독일이 유엔 군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한국 내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념식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한국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가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네, 이 기념식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기념식에서 독일이 유엔사에 합류하게 된 걸 강조하면서 힘의 법칙이 아니라 규칙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이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단합된 모습을 강조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세력에 맞서고 공동의 법을 공격하는 자들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독일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유엔 군사령부의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폴 러케머라 유엔군 사령관도 이번 독일의 유엔사 합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가입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신원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독일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며 대한민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엔사가요. 이 한국 전쟁이 계기가 돼서 한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회원국이 거의 20개 나라가 되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이 새로 가입하면서 19개 회원국이 됐는데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입니다.
네, 미국 정부 입장도 들어보죠.
네, 피터 응우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강화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독일이 이 다국적 노력에 기여할 귀중한 전문성과 재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독일 외무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죠?
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독일이 유엔사에 합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독일의 헌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특히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적인 협력의 기반으로서 규칙의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북한이 또 반응을 내놨죠?
네, 북한은 6일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가입으로 한반도 군사 정치 정세가 악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인 유엔사의 독일 가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를 보다 더 철저하게 취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또 독일도 입장을 밝혔네요.
네, B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독일 정부는 북한의 그 같은 담화에 우리는 독일의 유엔 사령부 가입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유엔사 합류가 영내 안보에 대한 자국의 헌신을 보여준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독일의 유엔사 가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6.25 한국전쟁 당시에 독일은 의료지원국으로서 한국을 도왔었습니다. 이번 유엔사 가입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8년 독일을 한국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인정한 지 6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다수의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대남 위협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수 기념식이 진행됐다면서 중요 군수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북한 국경 제1선 부대들의 인도되는 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미 국무부가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도발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무모한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한민국과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대해서 최선의 관여와 침략 억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 등을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심각한 수혜를 입었는데요. 한국의 지원 의사는 무시하고 또 북한이 러시아가 지원한다니까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폭우로 압록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평안북도 신우주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인명 또 경제적인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한국과 러시아 지원 의사에 대한 반응이 대조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 의사에 대해서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면서 오히려 한국 언론의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 관련 보도를 비난한 반면에 러시아의 지원 의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겠다면서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수해와 관련해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요구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인도주의적인 재난을 겪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북한 주민들과 함께한다면서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그건 그 나라 국민들과 다른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인 요구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 지난달 28일 미한일 3자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이후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나왔는데요. 미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세 나라의 협력각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정리하죠.
네, 공화당 소속의 맥컬 의원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력각서 서명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예,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현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 한국과의 역사적인 3국 협력을 보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억지력을 증진하고 경제 및 방위 협력을 지도하려는 우리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협력각서의 주요 내용 또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협력각서는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서명했는데요. 이 문서는 3국 안보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번째 공식 문서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가요?
네, 협력각서에는 3국 국방장관 회의, 합참의장 회의, 안보 회의 등의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요. 프리덤 엣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 상원에서도 이번 협력각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네요.
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위원은 이번 협력각서가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모두 신뢰를 구축하고 영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일본, 한국, 미국 간의 3국 관계에 진전을 이룬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번 협력각서에 대해서 3국의 협력을 더 내구성 있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억지력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추는 게 그 핵심이라면서 이번 협력각서와 그에 포함된 정책 결정, 정보 공유, 훈련 등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이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협력각서의 채택 시점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크로닌 석좌는 바이든 정부가 이번 문서 채택 시점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2주년과 맞물리도록 한 것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3국의 관계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네, 한 가지 기사 더 정리하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로 미국인을 체포했는데요.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8일 테네시주 내슈빌에 거주하는 매튜 이상 뉴트 씨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는 뉴트가 미국과 영국 기업에 외국인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을 원격 채용하도록 돕는 계획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행위자들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트 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건가요?
네, 법무부에 따르면 누트 씨는 훔친 신분을 사용해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위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에 회사 휴대용 컴퓨터를 보관하고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해서 접근을 용이하게 했고요. 또 북한과 중국 행위자들과 연계된 계좌를 통해서 원격 IT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를 세탁해서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까?
네, 법무부는 이 사기에 속은 미국의 미디어, 기술 및 금융회사들이 수십만 달러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누트 씨는 소위 랩톱팜이라는 방식으로 IT 인력을 고용했다고 믿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여러 대의 휴대용 컴퓨터를 운영하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네.
국제 제재를 회피해서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지난 7월 18일 막을 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새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새 정강 정책은 이전 공화당 입장과는 달리 낙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생식권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이 완화된 이유는 뭘까요? 한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는데요. 벤스 후보의 트럼프 캠페인 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집결한 공화당. 낙태 문제에는 이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수 정책의 중심이 되어온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선 대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낙태 문제였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ignify by saying aye.
낙태 관련 조항에 관해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의장이 자신의 견해로는 아니오보다 네가 더 많았다며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말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공화당 정강 정책을 토론 없이 구두 투표로 채택한 것은 엄격한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많은 공화당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실용주의적인 대두를 보였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all or nothing. And we're not going to win elections if that's our stand.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경합주 위스콘신주의 유권자 쉴라 클롭 씨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입장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와스와미 씨는 VOA에 자신은 낙태에 반대하는 100% 프로라이프라면서도 정치적으로 유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Will we disagree with some fellow Americans who are on the other side of this? Yes, we will.
라와스와미 씨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쪽에 있는 일부 미국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한계점까지 몰아가는 문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떨까요?
But I'm proud to be the most pro-life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프로라이프, 즉 생명 존중, 낙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방문연구원 스티브 맥키 씨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대한 강경한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일단은 원칙보다 정치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e is friendly to the life cause.
맥키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반대 운동에 우호적이라며 다음 행정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맥키 씨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때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봤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디지털 전략가를 지낸 노엘 하이젠가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하이젠가 씨는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의 수사보다는 역사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공직에 있었던 후보를 상대할 때는 함께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가장 지지했던 후보는 바로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하지만 11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J.D. 벤스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젊음을 가져온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And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D. Vance.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J.D. Vance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부인 우시아 벤스 여사가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애팔레치아 산맥에서 소박하게 자란 오하이오주 벤스 연방 상원의원은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To the people of Middletown, Ohio and all the forgotten communities in Michigan, Wisconsin, Pennsylvania, and Ohio,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주민들,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의 소외된 지역사회, 그리고 미국 전역의 모든 분께 약속하겠다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벤스 후보의 이 같은 노동자 계층 출신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유한 성장 배경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마이크 드와인 아이오와 주지사는 벤스 후보가 마약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났다는 점은 유권자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이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확실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벤스 후보는 외교 정책에 있어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해외 군사 지원,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원에 반대합니다.
The fact that Trump selected someone whose views, particularly in Europe, align with his own.
스팀슨 센터의 엠마 애쉬포드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가 당의 미래를 어디로 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제인 팀켄 전국위원은 2022년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벤스 후보와 맞붙었지만 이후 벤스 후보의 지지자가 됐습니다. 벤스 후보는 미국을 우선으로 두는 당의 관점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는 국경 보안을 의미하고 미국을 다시 번영하게 만드는 것이며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벤스 후보도 친이스라엘 성향이며 낙태에 반대하고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벤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고무도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Make no mistake, J.D. Vance will be loyal only to Trump.
해리스 부통령은 J.D. Vance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트럼프에게만 충성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벤스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큰 차이라면 나이가 될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이지만 벤스 후보는 39세입니다. 만일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되지요.
I think he's going to bring the youth.
벤스 후보의 지역구에 살고 있는 조지 랭 오하이오주 의회 상원의원은 벤스 후보가 젊은 층을 끌어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는 버니 모네로 씨는 역시 벤스 후보의 장점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벤스 후보가 유권자들을 동원할 수 있을 거라며 지금 당장 JD라고 말해도 군중 전체가 JD라고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JD!
실제로 모레노 씨가 외치자 주위 사람들이 다 함께 공화당의 대선 후보 이름 JD를 외쳤습니다. 네, 미국이 선택 2024. 오늘은 공화당의 완화된 낙태 접근법과 더불어 공화당 캠페인의 젊음을 가져온 JD 벤스 부통령 후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1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직면한 또 다른 외교 정책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보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훨씬 더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했지요. 그리고 미국 탁구 대표팀의 중국 방문을 지원했습니다. 흔히 핑퐁 외교로 불리는 탁구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닉슨 대통령은 비밀리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에게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고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972년 2월 미합중국 대통령이 공산국가인 중국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과 어우전라이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미합중국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저우언라이는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무역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3년 닉슨 대통령은 베이징에 외교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비로소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20여 년 만에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친 다음 16,000마일의 거리와 22년간의 적대 관계로 인해 단절됐던 과거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두 나라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닉슨 대통령의 핸드쉐이크, 즉 닉슨 대통령의 베이징 악수가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역사학자들은 이 순간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1979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완화됐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또한 미합중국 대통령이 중국 만리장성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완전히 철수할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베트남 전쟁과 전쟁이 미국인들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 역시 높았습니다. 일부 정치 관측통들은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치르는 지역 예비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 겨울과 봄에 닉슨 대통령은 선거운동에 나서는 대신 중국과 캐나다, 이란, 폴란드와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1972년 6월 17일 새벽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한 건물에서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본부에 침입한 혐의로 5명이 체포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절도로 보일 수 있었던 이 사건은 곧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란 이름은 앞으로 미국 최고 권력기관에서 발생한 정치 범죄의 상징이 됩니다. 사건 당시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범인들이 워터게이트에 침입했다는 기사가 실렸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다지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체포 당시 범인들은 닉슨 대통령 행정부 최고위급 관리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닉슨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지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자신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에 관한 의회 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던 1972년 여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로 들썩였고 이런 정치적 분위기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한동안 언론사들의 주요 뉴스에서 밀려났습니다.
197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사우스 다코타주의 조지 맥거번 상원 의원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는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공화당 대의원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의 베트남에 관한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2차 대전 중 최초로 도쿄 폭격 작전을 감행해 미국인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두 리틀 공습의 선봉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한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최초로 24시간 내에 비행한 조종사였습니다. 일명 블라인드 비행을 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블라인드 비행이란 관제소나 레이더 같은 것이 없이 오직 비행기 자체의 기능만으로 하늘을 날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그는 최초로 적국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해롤드 두리틀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를 지미 또는 지미 두리틀이라 불렀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1896년 12월 14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미는 키는 작았지만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지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 광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라이트급과 미들급 대학 복싱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들어가 항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미 두 리틀은 육군 항공대에 들어갔습니다. 1918년 비행학교를 졸업한 그는 프랑스 전선에서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그를 조종사 훈련 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지미는 자진해 군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조종수를 더 숙련하고 전공인 공학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였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대부분을 지미 두리틀은 항공기 제작업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항공기 시험 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장거리를 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비행 경기에도 출전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비행 경기는 그때마다 새로운 기종의 시험장이 됐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슈나이더 마린컵, 벤딕스 트로피, 톰슨 트로피 등 3대 항공기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인스트루먼트 플라잉, 즉 계기 비행의 개발이었습니다. 항공시대 초기에는 기상이 나쁘면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많은 조종사들이 항로를 잃고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러나 지미 두리틀은 조종장비 제작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새로운 장비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기기는 항공기가 좌우 상하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를 알려주는 계기, 항공기가 직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 등이었습니다. 착륙할 장소를 찾도록 무선 통신과 연결하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실험이 끝난 1921년 9월 24일, 그날은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 지미 두리틀은 나쁜 기상 조건에서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첫 조종사가 됐습니다. 지미는 이륙을 하고 약 10분간 비행을 한 다음 무사히 착륙을 함으로써 어떤 기상 조건에도 안전한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동안 일본은 아시아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런 일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며 미국 본토 서부가 최악의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군부 지도자들에게 신속히 일본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일본에 이겼다는 소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서부 바다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공격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항공모함에 대규모 쌍발 폭격기 부대를 실고 나가 공습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로는 쌍발 엔진의 B-25 미첼 폭격기였습니다. 여기에는 5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처음부터 이들 항공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나가 출격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들은 항공모함에서 뜰 수는 있었지만 공습을 하고 돌아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기에는 활주로가 짧고 항공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다 일본을 공격한 다음 중국 땅 어느 곳에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극비에 붙여진 채 진행됐습니다. 비행 요원들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이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입니다. 작전 개시에 샌프란시스코 부근 군항에서 16대의 항공기가 항공모함 호넷호에 실렸습니다. 지미 두리트는 비행사들에게 항공모함이 바다로 나간 뒤에서야 어디로 가는지를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항공모함이 일본 해안 650km까지 접근하면 밤에 항공기가 날아가 일본을 폭격한 다음 아침에 중국 땅에 착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었습니다. 1942년 4월 18일 아침 7시 30분 항공모함은 계획보다 훨씬 먼 곳에서 일본 경비정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안으로부터 105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전 계획은 서둘러 수정돼야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지만 조종사들에게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미 두리틀이 가장 먼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모두들 긴장 속에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항공모함은 거친 파도 때문에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지미 두리틀은 아주 쉽게 간판을 떠났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항공모함은 비행기와 조종사들을 이별하고 서둘러 머리를 돌려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미 두리틀과 그의 편대는 일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각 비행기마다 특정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표적은 도쿄에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와 나고야에도 표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기들은 실고 간 폭탄을 모두 투하하며 성공적으로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폭격기들은 임무를 완수한 다음 전원 일본을 벗어났습니다. 그중 한 대는 연료가 떨어져 소련에 불시착했습니다. 나머지 15대는 중국 내 비행장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 한 대도 목표한 장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다들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탑승자들에게 낙하산으로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장성 타이저우시 부근 상공이었습니다. 낙하산은 논과 산 이곳저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8명이 일본군에게 잡히고 나머지는 중국군 게릴라들의 도움으로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미 두리틀과 그의 항공기 편대가 일본에 준 타격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쟁 군벌들은 국민들에게 일본은 어떤 공격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지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미 두리틀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두리틀의 일본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최초의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신문들은 두리틀과 그의 팀원들을 영웅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미 두리틀에게 미국 군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영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군 장교로 이 훈장을 받은 이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미 두리틀은 전쟁 중 수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지휘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공습은 많은 경우 적진 깊숙이 파고드는 것들이었습니다. 1959년 그는 공군 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미 두리틀은 정부와 민간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1989년 로널드 레건 대통령은 지미 두리틀을 대장으로 승진시키고 항공 분야와 국가를 위한 기여로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과학자요 비행선수이며 항공기술의 개척자이고 군 장성인 지미 두리틀은 1993년 9월 27일 96세로 타계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2차 대전 중 최초로 일본 공습 작전을 감행해 미국인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지미 두리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